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과 언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과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잠깐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참 복음을 들고 나갈 일꾼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추수할 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이 현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하며, 베드로가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의 영, 또 동일한 이 성령 충만함을 저희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사도행전 4장은 사도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동시에 그 물리적 위협, 신체적 위협, 그 박해를 받는 장면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그곳에 마귀의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이는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등등의 기쁨을 표현하다가 곧이어 넘어지는 것은 곧바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던 그 시각에 곧바로 이어서 마귀의 역사가 뒤따른다는 영적 현실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뻐할 때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간증을 하고 기뻐하고 참만 마음의 명적 평안이 넘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말이죠. 그것을 빼앗으려는 마귀가 즉시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지 못할 때 마귀는 악한 씨를 뿌려놓고 가기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가 함께 있고 대적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저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3장에서 성전 기도 모임 시간에 바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갔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유명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일으켜 세우셨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킨 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4장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성전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누가 왔냐면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렀서는 했습니다. 복음의 원서들이 곧바로 그들에게 왔습니다. 언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말이 끝난 다음이 아니고 후에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말하고 있을 때 중단을 시킨 겁니다. 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 사두개인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지금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지 이제 2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속아 선포되자 이들이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는 복음의 원수며 종교인들이 복음 선포자들의 대적자에 대적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대신에 일단 진리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그 진리가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걸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사도들을 대적했습니다. 야, 복음의 선포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면 마귀는 바로 자신의 마귀의 사역자, 마귀의 사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에서 5천점 되었더라. 사도들이 잡혀가는데, 이제 감옥으로 잡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점 되더라. 엄청나죠?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당일에는 3천명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일어났어요. 이는 가히 폭발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3천명의 혼이 회심한 후로 다시 이날 성전에서 약 5천명의 남자만요, 약 5천명의 회심자가 되어졌습니다. 사탄은 제사장들과 경배대장들과 사도계인들을 모두 다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였지만 이미 회심자 5천명에서 복음을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말들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선포자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온다 이거죠. 믿는 이는 들은 자들 가운데서만 나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과 달리 이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침례와 방언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란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5절에 11절은 감옥에 가신 베드로와 요한이 장로들과 치리자들 앞에서 이제 불려나와서 말씀을 선포한 장면입니다. 7절에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자격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뭐 왕명이 있느냐, 대제사장으로부터 서신이 있느냐, 아니면 누가 뭐 바리새파나 어떤 종교 교파에 있던 뭘 준 게 있느냐, 뭐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죠. 오늘날 말로 하면 뭐 신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암수는 받았느냐, 어느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느냐 등등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이들의 공식적인 지위 자격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자격은 사람이나 신학교나 선교단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그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고로 사람들이 주는 자격증이나 안수증이나 학교에서 주는 졸업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8절에 12절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이 그 대제사장들하고 지금 한가운데 서가지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는 전직 어부로서 고기잡이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유능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들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가 선포한 내용은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한 아주 날카롭고도 강한, 매우 강력한 권능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을 볼 때면 언제나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입에서는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절 11절에 보면 그가 선포한 내용이나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어찌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 이스라엘 장로들, 그 자기도 까마득한 선배들이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들은 기득권자들이고 아주 지위도 높고 종교적 어떤 학문이나 이런 신앙 연륜이나 모든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의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여기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없인 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느니라. 시편 2편을 인용한 거죠. 성전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다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전부입니다. 뭐 소론, 본론, 결론의 긴 설교문이나 장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정연한 논문이나 연구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웅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증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었고, 특히 지금 베드로를 지금 잡아놓고 중간에 세워놓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맞습니다. 부활은 누가 시켰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대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에게 이름에 능력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부활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뭐냐? 지금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이런 표적과 능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유대의 청년이었다. 응?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기독교의 창시자 등이었다. 응? 뭐 등등 예수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뭐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뭐 장황하게 많은 필요가 없고 한 몇 마디 이야기해보니까 예수님은 뭐 유대의 한 청년에 불과하죠. 그러면 네가 유대의 청년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에 당신을 위해 십자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오늘 내가 지금 당신의 이 말씀을 증거한다. 막 이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설교 바로 그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가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외래 종교를 믿어선 되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외래 종교의 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전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베드로 아주 샘플이죠. 우리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든 간에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이름, 믿지 않는 이름, 또 뭐 욕할 때나 쓰는 이름,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하면 그 욕설이란 말이에요. 그 욕설에 써먹는 그 이름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욕으로 쓰는 바로 그 예수, 그 이름이 그 전에 욕에나 사용되는 바로 그 이름이 만유보다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높으신 이름이시다 이래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증인의 자세입니다. 증인 할 일입니다. 제 역할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걸 정확하게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을 날카로운 검으로 쓰셔서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자극을 주시고 회심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말을 안 해버리면 성령님 성령님은 그 검을 자신의 검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성례의 검입니다. 성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할 때에 역사하고 활동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더라.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담아서 봅니다.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배타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어떻다 어떻다 비난한 이들이 종교 간에 대안이 종교 다원나니 교회 하야 일시 등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치리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자가 없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의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드린 제사와 희생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한 겁니다. 이는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지극히 위험하고도 공격적인 지금 선포입니다. 지금 제사장들 앞에 두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죠. 우리를 구원할 다른 영혼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그럼 너희 하나님은 다 그 것이다 이거.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전 경비대장 너희도 하는 것 전부 다 그 것이다 이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는 구원이 없나 이래 선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목숨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약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런 신성모독적인 일이 있냐 하면 뭐가 쳐버리면 죽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지금 발언이에요.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지극히 위험하고도 공격적인 선포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그런 도전적인 선포입니다. 뭐 로마의 황제 앞에서 당신은 태양의 아들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단지 지극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발언을 지금 베드로 요한이 지금 그들 한 중앙에 서서 지금 잡힌 상태에서 감옥에 잡혀서 지금 재판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모하기 그지없는 그런 도전적인 발언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아예 깔아뭉개는 의식조차도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담대함이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담대함이 뭐라 했거든요? 뭐라는 거냐? 성전 제사장 앞에서, 성전의 제사장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의 종교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줘야 되는 예수가 전부다요.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13절, 14절.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가 차지도 않는 거죠. 이놈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응?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이 말은 뭐예요? 야, 뭐 속된 말로 하면 간땡에 부었네죠.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에 없는 거죠. 미치지 않고선 이런 말로 자기들의 권위자 권세자들 앞에서 말이죠. 자기들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성전에서 성전을 모독하는 말, 제사장들 앞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말 같은 그들의 모든 기득권과 그들이 하는 모든 역할을 부정하는 말 같은 그런 말 지금 베드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이렇게 용감 무상한 사람 처음 보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원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병고치를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중인이 또 옆에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무엇을 받은? 세 가지를 받은.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뭐 로마 황제나 재판관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겁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면 모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상대방에게 관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종교 지도자를 자극하고 진노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지금 쏟아내었습니다. 선포하지 말라고 명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면전에다가 거침없이 외쳤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른 사람만은 구원이 없나니 하면서 너희들 율법으로 너희들 지는 제사로 헌물로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 면전에다 거침없이 쏟아내었습니다. 이는 마치 죽여주시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들 담대함을 봤대요. 하여튼 그들 정말 담대하다요. 그 하나는 인정해지죠. 둘째,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직이 어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식으로 신학을 배운 이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배운 이들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결코 무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증언에는 무지나 어리석음이 보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실함, 성례의 능력, 그 어떤 권능, 지혜, 담대함이 보였던 겁니다. 그 학문은 무식한 자들이 아니란 걸 봤습니다. 셋째,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추구하지 않지만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냉철하고 지성적입니다. 기독교는 교육을 숭배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과학적 철학적 지식을 훨씬 능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스승보다 지혜롭고 인생에 대해 통찰하고 있으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창조와 종말이 어때 있는지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들은 결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규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모두 지혜로운 자요 담대한 자들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선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입니다. 복음 선포자들, 예수를 증인들은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대해지고 학문 없는 무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15절 17절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자기들끼리 서로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반박할 말도 없고 주목할 만한 기적이 공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허락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17절 18절에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그들 엄히 위협하여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이고 이제 그들이 내린 명령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산헤드린의 명령은 오늘날 지금 이곳에 미국 공립학교에서도 여전히 법으로서 유효합니다. 학교에 성경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회를 가지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천들끼리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하게 명령합니다. 이는 이 나라가 마귀의 컨트롤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가지 법으로서 복음 집회와 선포를 방해하는 일은 이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란 말을 보십시오. 벌금, 감옥, 재판 없는 구류 등은 누구에게나 위협입니다. 이제 이런 조치들은 점점 커져서 장차는 영구 격리, 추방, 시민권 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고 때가 되면 순교, 목을 자르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하니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 말씀은 복음 선포를 금지한 행정당국이나 법이나 명령이나 고위관료들, 공무원들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민의 의무와 크리스찬의 의무, 이것이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입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절대 복종하고 왕을 존경하고 세금을 내지만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 다툼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명령,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리 뭘 의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정치와 종교의 문제, 그게 정치와 복음, 권력과 이 크리스찬의 의무,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박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30절은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간증이죠. 믿음의 선한 간증은 형제자매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풀려남에 자기 동료들에게 갔어, 동료들에게로 갔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한 것을 다 전하니. 이게 뭐 간증을 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막힌 겪은 일들에 대해서 다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동료들에게로 갔어란 말은 믿음의 동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이가 3천명 5천명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사도들도 맞지만 자기 동료들이 가서 믿음의 동료들, 그래서 형제자매들 교회로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사도들이 감옥에 붙잡혀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말했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명령을 자기들에게 내렸는지 다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간증을 들은 성도들의 모습이 24절부터 나오는데 그 사도들의 간증,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겪은 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위협을 했다, 명령,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들었을 때 아유 큰일 났네 그러지 않았다 그죠? 야, 그들이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냐, 어떡하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안 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돌아온 믿음의 동료 군사들에게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펠로 소울저라 그래요. 펠로 소울저. 바울은 이제 디모데나 에바그로디도를 펠로 소울저라 그러죠. 믿음의 동료 군사란 말입니다. 그 형제들은, 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야, 이제 우리 믿자마자 또 예루살렘에서 성지에서 이런 명령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29절에서 그들이 막 그 24절부터 보면 막 찬양을 하고 막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버려.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러시기면 쫙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29절 30절에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나,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힌 기도예요. 위대한 기도래요. 이들의 기도는 참 믿음의 기도의 본입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그들의 위협을 없애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이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없게 해달라고, 아니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명령에, 그들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복음 전도를 중단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이 계속될지라도 그냥 그 위협을 보시고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뭐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죠. 담당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게, 그들의 위협이 계속될지라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불어 병고침과 표적들과 예적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적이 있을 때 항상 3,000명 구원받을 때도 방언이라는 표적이 있었고, 타언어라는 5,000명 구원받을 때도 안전병이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동반해서 이들은 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표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들의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31절에 이제 그 기도응답이 나오죠.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뭐 3일 4일 뒤에 뭐 3년 4년 뒤에 응답된 게 아니라 기도를 마치자 아멘 소리가 나기가 무섭게 뭐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했어요. 담대히 말하는 전혀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담대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관한 그 증거를 들었던 간증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기도를 해서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동일한 성령 충만을 얻어서 다 담대해져 버린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성도들이 오히려 그 강한 동기, 강한 열정, 담대함을 얻어버린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주님은 즉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언제나 말씀 선포로 이어집니다. 32절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32절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것이 없음. 완전히 그 셀프 디나이얼 셀프 크로스 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 이제 자기의 것이 없다. 자기의 것이 자신 자아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한 마음 한 혼이 되었습니다.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모습은 영적 도덕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물질의 공동 소유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현대교회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한 몸 한 믿음 이게 영적 정신적 뭐 영적 도덕적 이런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자체, 생활 자체까지 물질의 공동 소유까지로 완전히 확대가 되었어요. 재물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재물을 다스리고 탐심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탐심의 종로로 해서 완전히 탐욕을 극복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형제들에서 내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는 거죠. 실제 그것을 실현해버린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력이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정욕 중에 하나, 무력이.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이것이 극복이 되었어요. 이것은 법이나 제도로 강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로 이어져 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한두 사람 충만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데 34절 3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그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기 때문이더라. 아주 이 마르크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뒤집어졌다는 그 구절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를 자신이 공산주의를 주창할 때 공산주의 이론을 주창할 때 여기서 따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모티브가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잘못 못 본 게 하나 있죠. 성령 충만 인간이 성령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니 공산주의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유물로 인한 사상이나 법이나 제도로 강제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거는 사상이나 법으로 강제해서 그것을 가능한 어떤 제도적 정치적 사상과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이상을 만들어보자 이제 그냥 생각했던 것이죠. 이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유물론 사상이 이제 여기에 이 34절 35절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이고 꿈입니다. 하지만 유물론적 사상에 근거한 정치 제도로 또 법으로는 또 그들의 사상 교육으로는 완전히 실패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행한 이 일은 현대교회에서도 감히 흉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공동체 생활해가지고 뭐 따로 자기들 뭐 산에 가서 뭐 모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를 몇 개 본, 뭐 몇 개 봤습니다. 저도 뭐 한국에도 뭐 몇 개 교회 그런 교회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같이 집단 생활하는 좀 모범적인 교회도 몇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좀 약간 모범적이라는 교회도 몇, 아, 수부가정이 같이 사는 그런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불평불만 나오고요. 부족함이 없더라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불편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예.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이걸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34절, 35절.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많으라 했습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부활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을 잘 증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잘 증거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부활은 구약에서 요나의 표적 같은 큰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많으라 했죠. 큰 권능은 증거에 필요한 능력이고요. 큰 은혜로 받아야 되네요. 36절, 37절에 이제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사이프러스죠.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이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니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바라뵙느니라. 상당히 지주였던 것 같아요. 상당히 대지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이름이 요세인데, 본명이 요세인데 이름을 개명을 해준 겁니다. 그럼 뭐라 개명해 줬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든지 바나바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바나바가 뭐냐면 위로의 사람이라, 위로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을 사도들이 줬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레이지파예요. 그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이라 생각해보면 제사장 직분, 성전 제사장 직분을 맡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믿기 힘든 사람들이 레이 사람들이라고 실제로 그 당시로는. 근데 레이 사람이었던 이 사이프러스 출신의 요세가 땅 다 팔아다가 자기 재산 다 팔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여기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초대교회의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교회도 위로가 되고 성도들이 큰 위로가 되었던지라 이 사람의 이름을 아예 바나바라고 지어준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두고두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 그때까지 있는데 이 사람 실제로 성도들과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교회에 소개함으로써 함께 동역할 길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땅을 처분해서 그 돈을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레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보수 유대교에 속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남들은 믿어도 우리는 못 믿는다는 쪽에 속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예수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냥 믿음이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를 흉내내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말하는지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응? 근데 뭐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장이 이제 딱 구분 요까지 딱 하고 5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참된 구원자 제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어. 저희가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를 저희가 힘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항상 담대함을 지닐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